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게 세 가지 있죠. 시위를 떠난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흘러가는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는 엄청난 역사의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평생 말을 하고 살면서도 말 때문에 늘 고민이 많죠. 부부간에도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말 때문에 공동체가 한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그렇게 딱히 시끄러워야 될 별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어느 권사님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수년간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낳게 하는 그런 교회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는 가운데 그의 교훈 속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19절 다 같이 시작.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의 품성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이면서 마음의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1절에 보니까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생에 대한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돌아다니면서 가르침내 하고 엉뚱한 말을 거짓말을 거짓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말을 쏟았네. 이때 제일 유행했던 그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워서 쭉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요. 선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청중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정적 수입이 확보되곤 했습니다. 청중이 조금 오면 수입이 적고 청중이 많으면 함께 수입이 많아지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며칠 전에 이제 쉬는 날 저 대학로 쪽에 마로니에 공원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 사람들이 몇 개의 서클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한 그룹을 가보니까 어느 이제 여성이 젊은 여성인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열려진 그 기타 케이스 안에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놓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인파가 큰 그룹으로 이렇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한 중년 남자쯤 돼 보이는 사람인데 세상 이야기를 요즘 이슈되는 이야기들을 자기의 궤변과 논리를 섞어서 젊은이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속어, 또 욕지거리, 폄하하는 발언. 그러면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 호응을 해서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해요. 그리고 또 돈을 걷고. 이 당시에도 그 아고라 광장 같은 데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또는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클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풍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잊을 수 없는 은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유명한 주경 신학자죠.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로 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들만 수업을 하셨는데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 이래서 이제 대학생들도 학부 학생들도 가끔 가다가 들어가서 청강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여러 시간 들어가서 그분의 강의를 뒤편에 앉아 청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년만 마치면 졸업하는 졸업반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놓고 수업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면 돌아가십시오. 열어 떨려 보냈습니다. 그때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실까? 이 3년 또는 7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청혼의 꿈을 가지고 목회 전선에 들어갈 전도사님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질 않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돌아가십시오. 정말 중도 하찮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졸업을 하고 이제 30년 넘게 목회 현장에서 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서야 되고 늘 또 짧은 지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설 때마다 기억이 돼요. 정말 이 자리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것을 요즘처럼 실감하고 절감할 데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선생 되지 마라. 그만큼 이 자리는 가르쳐야 되는 자리고 말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 실수 없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말은 그 위력이 대단해요. 여기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자 우선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오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로 비유를 했어요. 말들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우선 그 거대한 힘 있는 말을 조그마한 소년이 붙잡고 있더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소 같은 것도 산더미 많은데 딱 코에 끼워서 그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어린 소년이라도 그 소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닙니다. 시골 같은 데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유했던 게 뭐냐면 배입니다. 또 4절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배는 큽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의 배는 크기가 굉장했어요. 게다가 이 배가 광풍의 바람을 맞으면 통제 불능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람과 크기의 배가 간단해 보이는 키로 방향이 조정이 됩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돌아서도 가게끔 가능케 하는 것이 배에 달린 뒤편에 달린 키입니다. 키야 뭐 크지 않죠. 조그마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를 한 것이 뭐냐면 불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 번째 비유한 것이 불입니다. 여기 불씨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오래전에 태백산맥 줄기가 홀라당 탄 적이 있어요. 거의 한 달 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그만 불씨로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산맥 줄기가 온전히 회복되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근처로 시작된 불이 어마어마한 재해를 낳고 말았죠. 아마 우리나라 산불 역사에 가장 큰 산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그만 불씨가 산맥을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땅이 넓고 숲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에 나뭇가지들끼리 이렇게 스치면서 거기에서 탁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씨가 지펴지면 나무들이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지펴집니다. 그러면 거의 몇 달을 탑니다. 그건 뭐 헬기가 떠도 뭐 5만 소방차를 동원해도 끄질 못합니다. 그 규모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는 이 후레이를 타고 쭉 흘러가다 보면 옆에 산이 계속 탑니다. 그냥. 그 끄질 못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그 화기가 확 들어와요. 느낌이. 그만큼 그 무섭습니다. 그게 전부 조그만 불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아요. 나는 그냥 무심히 한 말인데 한 사람을 평생 인격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탈주범의 대명사 누굽니까? 신창원 씨 기억하시죠? 근데 그분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분이 실직 고백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기성회비를 못 내요. 해서 애들이 그냥 가죠. 근데 거기 어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말을 했어요. 이 새끼야, 기성회비도 못 내는 놈이 학교는 뭐하러 나와? 그랬어요. 욕을 하면서. 근데 그때 신창원 씨 고백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순수함을 확 짓밟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 인격이지만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보통 말씨라 그러죠. 왜 씨예요? 말은 상대방에게 심어버리는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어느 아이는 지도하시는 분이 그 아이를 보고 애 손이 아주 가는 걸 보고 자기는 그게 늘 컴플렉스였는데 그랬대요. 너는 사내 아이가 손이 가는 걸로 봐서 굉장히 섬세한 일을 잘하겠다. 그리고는 아예 이래버렸대요. 너는 평생 의사가 돼서 외과의사 해라, 외과의사. 그 말을 하고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일이 있어 거기 갔더니 어느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 하나가 와서 굽복 인사를 하더래요.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선생님이 저 옛날에 외과의사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컴플렉스인 그 가느다란 손을 늘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오더라도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을 붙들고 정말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의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말씨가 된 거예요. 말씨. 그런데 또 좀 부정적인 언어를 말투라 그러죠. 항상 깎아내리고 우리 청년들 말투 가운데 그 유행병이 뭐냐면 디스하는 말투 있죠. 담배 이름이 아니에요. 디스하는 말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칭찬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를 팔도로 보면 말투가 제일 거친 쪽이 영남 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은 이렇게 산세가 험해요. 그래서 그런지 말투도 굉장히 강렬하고 셉니다. 특별히 마산, 울산, 부산 이쪽 산자 들어가는 쪽의 말투가 굉장히 셉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도 밥을 먹다가 맛있지? 지가 결정하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뭐 맛없어 그럴 수 있나요? 뭐 맛있어. 보통 사람들은 맛이 어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보통 경상도 사람들은 맛있지?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맛있다 그래야지. 물론 이것은 뭐 지방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하나 들은 건데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부터 언어 세계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한 70% 이상이 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욕이에요. 그것이 가장 만개하는 때가 군대 가서입니다. 군대 가서 가장 그 욕의 문화가 꽃을 피워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동물들 이름 짓는 거 말고 최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인류의 최초의 언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의 첫사람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의미를 주고 사람을 살린 말이에요. 그냥 무심히 피어있는 들풀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꽃이 아니었다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드디어 존재의 목적을 살려냈어요. 근데 타락은 어디서 왔어요? 타락도 말로 옵니다. 뱀이 여인을 꼬였죠. 그는 제일 먼저 그 속에 거짓을 심습니다. 정말 죽지 않는다고 하더냐?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냐? 거짓에 시작은 항상 과장을 시킵니다. 거짓은 과장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 인류가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실라고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로부터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고보 사도가 말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을 구속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 또 성경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게헨나라고 돼 있어요. 이 게헨나는 지명인데 흰놈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나 하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삥 두르고 있는 그 성 밖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쓰레기들이 타요.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구속받은 백성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펜을 들어 글을 쓰면 복을 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언어까지 구속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편한 사람끼리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리얼한 인격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죠. 그러면 제일 편한 관계는 어느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어 훈련은 불편한 사람끼리는 서로 조심을 하기 때문에 별 실수가 잘 나타나질 않죠. 근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관계가 어딜까요? 가족끼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가족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리얼한 인격이 말을 통해서 생산이 되죠. 오랜만에 아내가 좀 반찬을 몇 가지 더 해서 상에다 놨어요. 그러면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먹고, 아, 맛있게 먹었다고 역시 당신 솜씨가 최고야 이러면 될 텐데 꼭 잘 먹고 나서 웬일이야? 산통을 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주고 싶겠어요? 다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평생 가슴에 멍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저도 말 실수로 아내를 아프게 할 때가 뜨문뜨문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뜨문뜨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 내가 잘못해서 이 말도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좀 유치하지만 이 설교를 실천하고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고운 말 연습하고 설교 끝냅시다. 여러분들에게 따라만 하면 됩니다. 따라만 하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내가 마음에 두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다고요? 말을 안 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해서 오해를 낳게 되고 불행한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제가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만 구속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언어가 구원함을 입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이분은 천재예요. 유명한 발명가이기도 하고 화가도 되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 신체 비율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림 이분이 연구를 한 거죠. 이분이 훌륭한 조각을 하기 위해서 뭘 연구했는가 하면 사람 몸을 구석구석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진지하게 연구를 했어요. 특별히 사람 몸에서 어느 부위와 근육이 제일 발달해 있는가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느 부위가 근육이 제일 발달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부드러운 혀입니다. 신체 어느 부위가 신기하지 않을 부위가 없죠. 다 신기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입 다물고 계시지만 입안의 혀를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이 혀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혀에 모든 근육이 가장 발달되어 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혀는 우리 몸속에 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체가 잘못 사용하면 성경은 이런 결과를 경고합니다. 결론입니다. 볼까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첫 번째 온몸을 더럽혀요. 그리고 뭐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우리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고 또 선교를 나가보면 서로 말 몇 마디에 내가 좀 부드럽게 할 거를 공격적인 말투 때문에 선교도 깨지고 마음도 불편해서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 돌아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서로가 짜증나고 힘든데 말마저 공격이 되어버리면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죠. 온몸을 불살라요. 교회 공동체를 깬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경찰관 한 분인데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옷을 벗었는가 하면 말 실수로 옷을 벗었어요. 대변인들도 나와서 말하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옷 벗는 경우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말 실수로 옷을 벗었어요. 이미 화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잡게 된 게 화투. 도박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옷 벗고 나서 계속 도박만 하는 겁니다. 화투를 치면서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저주를 퍼붓고 그러다가 이 안면암에 걸린 겁니다. 안면암에. 결국은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끔찍한 일이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서 온 인생을 불사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내 언어마저도 주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뜨거운 여름 내가 순종해야 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